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아침 방송입니다. 오늘은 기사가 굉장히 심플하게 10개, 10꼭지만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테슬라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전기차의 위기다, 하이브리드가 계속 뜨고 있다 전해드렸는데, 전기차 위기가 조금 더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전체 직원의 10% 이상의 인력에 해당되는 14,000명을 무려 해고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전기차 업계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전환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혹한기다. 테슬라에서 14,000명 해고를 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아이콘 테슬라가 직원 약 1만 4천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10% 이상 인력에 해당하고요. 전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투자를 줄이거나 연기하는 등 본격적인 긴축을 시작했다. 특히나 이제 1위 업체였던 테슬라 브랜드까지 조정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기차 혹한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기업으로서 테슬라가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테슬라 창업 초기부터 약 18년 정도 일한 수석 부사장도 이제 물러났다. 그만큼 내부 위기감이 이제 크다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즉 이제 기술력 자체는 우수한 기업이지만 자동차 기업 하드웨어적으로는 한계를 노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기아, 포드 등 테슬라를 추격하던 기존 완성차 기업은 이 분야가 주춤하자 빠르게 대체재인 하이브리드 비중을 늘리고 내연차를 더 팔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엔 사이버트럭 이번에 나온 거 외에 다른 이제 어떤 대체 모델 자체가 없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월부터 현재까지 테슬라 주가는 계속 끊임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판매량도 조금 줄은 모습이죠. 2024년에 약8%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로 추격해오는 위기감, 그리고 중국에서 아시겠지만 BYD라고 하는 이 기업에서 계속해서 또 가성비 전기차를 만들고, 샤오미에서도 얼마 전에 전기차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비교적 고가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걸 8월 달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좀 불확실하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도 사실은 전기차 전환이 세계에서 가장 빨랐기 때문에 이미 이런 그 전기차 혹한기 구조조정을 한번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의 전기차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요즘에. 네, 테슬라가 10% 이상 감원을 했다. 꽤큰 뉴스죠. 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은데요. 경기 상황이 좀 악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성장할 것만 같았던 명품 브랜드들도 지금 많이 불과 한해 만에 고전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보복 소비 잔치가 끝났다. 명품 브랜드 성장세가 뚝 끊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패신화를 써내려가던 명품 브랜드들이 지난해 국내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소비 침체 장기화 탓이다. 인기가 높은 브랜드들은 대부분 매출이 늘었지만 성장세가 꺾였다. 이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에르샤디라고 불리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디올 매출액 합계가 약 5조 원 정도 됐는데, 각사의 실적은 성장세가 이제 좀 주춤, 그러니까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2023년에 일단은 샤넬 루이비통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에 디올, 에르메스, 프라다 순이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전체 매출 총액은 늘었지만 이 성장세가 이제는 조금 꺾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샤넬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영업이익 34%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들 상위 브랜드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이제 명품 중에서도 우리가 그 중하위권 명품 있죠? 예, 메스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펜디 같은 경우에는 손실, 페라가모나 발렌티노 같은 경우에도 영업 손실이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시계랑 주얼리 브랜드가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시계와 주얼리는 왜냐면 이 리셀링이라든지 이런 그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뭐 아주 소수 브랜드 빼고는 롤렉스라든지 상대적으로는 가방보다 수요가 적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특히 이제 티파니나 뭐 불가리 이런 브랜드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명품 브랜드들은 이제 배당금을 줄이면서 이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이제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성장률 둔화 속에서도 올해도 이제 계속해서 매출 자체는 늘겠지만 성장률은 꺾일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보복 소비 때문에 명품이 바짝 성장을 했지만 이미 고점을 찍어서 이젠 조금 더 힘들 거다라고 보는 기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명품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소비 침체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핀테크 업계에서 이런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소액으로밖에 이제 투자가 안 되는데 투자 자체도 좀 꺼리는 상황이긴 하죠. 저축을 함에 있어서 조금 그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좀 재미있는 요소를 집어넣어서 소액이지만 사람들이 꾸준히 해당 서비스에서 저축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취급한다고 합니다. 자,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페이 서비스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은행, 간편결제 서비스 등 핀테크 업계는 저마다 캐릭터 키우기에 한창이다. K뱅크에선 돈나무란 게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춘식이, 토스페이는 고양이 등 캐릭터를 이용자가 직접 육성하는 게임형 서비스를 통해서 매일 자사 앱 접속을 유도하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체류 탐색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듀레이션 늘린다. 자, 대표적으로 K뱅크의 돈나무 키우기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출시 3주 만에 60만 명이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매일 출석을 해서 미션을 하면은 이 돈나무가 이제 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 100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게임 요소를 배치를 하자마자 방문 고객 수가 기존 대비 60%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앱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정의 금전 보상을 지급하는 기존의 앱테크 서비스에 귀여운 캐릭터로 성장하는 육성 게임의 재미를 더한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니까 리워드 앱은 사실 많이 있죠. 그렇죠? 뭐 캐시 슬라이드나 많이 있는데 그런 앱테크 더하기 캐릭터를 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접속하거나 여러 서비스를 탐색하는 등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한달 적금이라는 서비스에서 카카오 그 춘식이 캐릭터를 가지고서 춘식이를 키우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토스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 키우기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앱에 접속하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계속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로 또 금융업계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22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채팅창에 인사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자, 이커머스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쿠팡 비용이 올랐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메일이 왔더라고요. 7,980원이었나? 네, 바로 오른다고 메일이 왔는데 사실은 저는 별 타격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틈새를 파고들고 쿠팡이 비용을 올려? 그러면 우리가 치고 들어갈게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일요일 배송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실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G마켓에서 빅스마일데이를 하면서 멤버십을 5월 한정으로 또 싸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삼모사의 뿔난 고객들 헤어질 결심을 했다. 자,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을 60%나 무료 인상을 했다. 이러자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환승 소비자를 모시기 위해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무료 직구 배송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쿠팡에서 이제 4,990원 멤버십을 7,890원으로 이제 인상을 했는데 많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입자가 1,400만 명으로 한국인 3명 중에 1명이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앞서 최근에 이제 인상됐던 시기인 2021년 12월에 2,900원에서 4,990원으로 72% 올린 이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쿠팡이 아무래도 뭐 쿠팡 플레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 놨는데 네이버에서 사실은 이제 전면전으로 이제 그 일요 배송이란 거를 시행한다. 자, 볼 텐데 네이버는 지난 4월 18일 수도권에서 당일 일요일 배송을 개시한다라고 발표했다. 구매자가 오전 11시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당일 도착. 토요일에 주문한 상품은 일요일에 받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도 배송이 돌아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쵸? 사람들의 불만이 빗발치며 멤버십 환생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커머스 업체들은 반 쿠팡 전선을 하면서 구독료 인하에 나섰다. 그래서 네이버가 당일 일요 배송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5월에 한 달간 통화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신규 가입 연회비를 3만원에서 1년에 4,900원을 83% 내린다. 그 다음 마켓컬리도 3개월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11번가도 우주패스의 가격을 1,000원으로 내린다. 이런 식으로 쿠팡에서 이탈되는 소비자를 받아 먹으려는 이제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4월 17일부터 한국에서 무료 직구 배송 행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국내 이커머스에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가격 인상으로 가입자들이 얼마나 이탈할지,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네이버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내리면서 공격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이커머스의 멤버십 대전이 어떻게 됐냐? 쿠팡 로켓 해지했다고 네이버 지마켓 갈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커머스 업계의 민족 대이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을 발표한 쿠팡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소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 좀 갑작스럽게 올리긴 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전에 예고를 하고 우리 이제 올릴 거야라고 한다든지. 근데 한 달도 안된것 같은데 올린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민심이 그렇게 좋진 않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자 1,400만 명의 5%만 해지해도 70만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계에선 적은 숫자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어떻게 흘러간지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IT 쪽에서 OTT 기사를 갖고 와봤는데요. 예전에 한창 OTT 많이 성장할 때 제가 기사에서도 많이 다루고 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OTT 서비스가 이제 집에서 주로 보는데 집에 안 있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 끝나고 다 밖에 나가고 있고 또 OTT 서비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쿠팡 플레이 대표적으로 1,400만 명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두세 개씩 해야 되냐? 한 넷플릭스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왓챠라든지 뭐 웨이브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는 전부 적자를 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자, 토종 OTT 3총사가 적자 행진이다. 넷플릭스만 흑자다. 자, 지난해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가 적자를 이어간 반면 넷플릭스만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8,200억 원, 영업이익 121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티빙과 웨이브는 작년에 1,420억 원, 791억 원의 적자를 냈다. 매출 규모도 각각 넷플릭스의 절반 정도. 였고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사실은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적자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작년까지만 보면은 넷플릭스가 압도적인 1위였는데 최근에 이제 쿠팡 플레이가 스포츠 중계를 앞세워서 이용자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표로 보면은 영업이익 자체는 전부 국내 3사가 큰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종 OTT 그 웨이브랑 티빙이 다시 한번 합병을 논의를 한다. 이런 기사도 지난주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적게 드는 오리지널 컨텐츠보다는 예능이라든지 시사 다큐멘터리 집중을 하면서 적자폭을 조금 줄이고 있다라고는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직 요금제를 뭐 없앤다, 뭐 광고 요금제로 봐라 이러면서 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OTT 판국 자체가 넷플릭스와 쿠팡 플레이 정도가 선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 디즈니라든지 국내 OTT들은 다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좀 마시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최근에 그 AI 서비스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도비라든지 뭐 구글 이런 이제 업체에서 크리에이터들을 돕는 그런 서비스들을 출시했다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I가 동영상 제작 소프트웨어에 이제 전반적으로 접목이 되면서 영상 크리에이터를 돕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 AI, 챗GPT죠. 그 다음에 구글, 어도비 3사의 동영상 생성 AI 서비스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생성 AI 시장 3파전이다. 오픈 AI, 그리고 구글, 어도비의 전략이 뭐냐. 자, 동영상 제작 소프트웨어에 AI가 접목되면서 누구나 영상 크리에이터가 되는 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 자, 먼저 이제 어도비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라는 서비스가 있죠. 네, 영상 편집 툴인데, 여기에 생성형 AI를 적용을 한다. 그래서 문장을 넣으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자막을 달아준 게 아니라 문장만 넣으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텍스트 투 비디오 기능을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원치 않는 그 오브젝트를 영상에서 제외하거나 필요한 영상에 더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고요. 이 기능들은 어도비 자체 모델인 파이어플라이 기반으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데이터도 공격적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울거나 웃는 감정 표현이 담긴 일상활동 영상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AI한테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는 하반기에 소라라고 하는 그 툴이 그 공개 예정이 돼 있죠. 소라는 이미 보셨겠지만, 역시나 텍스트를 치면은 그에 맞는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일단 데모로 공개가 살짝 됐었는데, 자,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 비즈라고 하는 업무용 동영상 생성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 문장만 넣으면 AI가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필요한 배경이나 이미지까지도 만들어주는, 한마디로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타사의 AI 모델도 자사 플랫폼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약간 플랫폼 전략으로 이제 발돋움을 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도비랑 구글, 그 다음에 오픈 AI 이렇게 3사 전략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픈 AI는 아무래도 소라라는 게 이제 빨리 공개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구글 비즈라고 하는 건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툴. 그 다음에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제 텍스트만 치면은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창작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점차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 계속해서 AI가 치고 들어오는, 뭐 국내에는 이제 V캐시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유통 쪽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쪽 기사가 한 세네 꼭지 갖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패밀리 레스토랑의 그 비용 수익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요즘 그 기업들이 채택하는 전략이 대기가 없이 바로 입장하는 그런 프리패스 이용권을 별도로 유료로 팔면서 수익성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시간 자체를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애슐리랑 빕스를 대기 없이 입장하는 방법, 단골 고객 우선 예약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애슐리 퀸즈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리고 CJ에는 빕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보통 주말에 가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밖에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대기자들을 뚫고 먼저 입장하는 바로 단골 고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애슐리와 빕스의 VIP 제도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애슐리 퀸즈의 VIP는 1시간 이상의 대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앱에서 방문 한달 전부터 당일까지 예약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약을 하면은 웰컴 드링크와 웰컴 메뉴가 따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VIP가 되려면은 이제 앱에서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VIP 이제 그 혜택이 부여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빕스도 마찬가지로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VVIP 등급을 나누면서 무료 식사권이라든지 메뉴 할인권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VIP 회원들의 비중 자체가 전체 한22%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30, 40대 여성분들이 73%로 가장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성 고객을 좀더 받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매장당 하루에 8팀까지만 VIP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애슐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당일 예약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어떤 그 전략 자체를 우리가 로컬, 특히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근마켓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예약을 받을 때 한번 응용을 해볼 수 있겠죠. 많이 올수록 마진율이 높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 자체는 브랜드에서 이제 수익성 강화 그리고 고객 관리라는 어떤 명목으로 VIP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수익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고객 관계 관리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채팅창에 인사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 기사 그 수가 오늘 한 10개 정도 되는데 좀 적으니까 부담이 좀 적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는 주간에는 소개를 빨리 해드리려면 후루룩 읽고 넘어가는데, 이제 한마디씩 좀 보탤 수가 있어서 한 10개에서 15개 꼭지 정도가 좀 적합한 것 같아요. 한 30분 방송하니까. 자, 다음 기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브랜드라는 브랜드가 있죠? 신세계 이마트에 있는 브랜드인데, 이 노브랜드가 이마트 24로 편의점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신세계에서 이마트 24를 띄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PB 브랜드를 가지고서 전략을 설계를 한다라고 합니다. 노브랜드와 손잡는 이마트 24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브랜드 연계를 생존 카드로 내세운 이마트 24가 기존 월 회비 방식이 아닌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 모델을 전환했다. 다른 편의점들은 원래 이제 로열티로 하고 있었는데, 이마트 24만 월 회비 방식을 이제 고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로열티로 바꾼다. 그리고 이제 실적 부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적자였죠, 작년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독 매장도 있는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를 400개 상품을 직접 이마트 24 안에서 판매를 한다. 한마디로 이제 접근성을 높이면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이마트 24의 실적은 계속 늘고 있지만 사실 영업이익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국 10여 개 점포에서 이미 노브랜드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했었는데, 테스트에서 이게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국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브랜드 상품이 어떻게 보면 이마트 24의 이제 핵심 아이덴티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이제 편의점 브랜드들마다 전략이 있는데, 뭐 CU나 GS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마트가 가장 후발이다 보니까 이런 노브랜드를 업고서 등에 업고 치고 나간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통업계 기사를 보면서 이제 커피 산업 프랜차이즈의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자, 메가커피가 지금 이제 국내 3위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커피의 저가 전략이 통했다. 고가 브랜드도 나름대로 약진을 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저가만 성장한 게 아니라 저가는 저가대로, 고가는 고가대로 양축이 벌려지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메가커피가 작년에 EDR을 추월했다. EDR 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이제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데, 주요 커피 전문점 업체 매출액을 보게 되면 스타벅스가 일단 압도적인 1위, 작년에 약 2조 9천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위랑 격차가 매우 큰데 투썸플레이스가 4,800억 원 정도, 3위가 원래 이디야였는데 지금 메가커피가 올라오면서 3위가 메가 3,684억, 그 다음 4위가 이디야 2,756억, 그 다음 5위가 의외로 커피빈 1,580억, 6위가 할리스 1,4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가 2위군요. 메가커피가 3위. 컴포즈라든지 나머지 저가커피는 아직은 순위가 보이진 않습니다. 자,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내세운, 죄송합니다. 저가커피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메가커피의 매출이 처음으로 EDR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가 부동의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저가는 저가대로, 고가는 고가대로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좀 줄었다라고 하고요.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두배 넘게 영업 매출이 늘면서 이디야를 넘어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컴포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위에는 없지만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성장세로만 보면은 사실은 스타벅스가 12.9%, 투썸이 12.1% 정도 포인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성장세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베네랑 타멘탐스는 적자 상태에 머물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맹점주들도 저가커피 브랜드로 좀더 진입이 많이 되면서, 그쵸? 뭐 새로 이제 진입한 브랜드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커피시장 자체도 저가 중심으로 편성이 되면서 스타벅스나 투썸처럼 이제 약간 고가 전략을 취하는 브랜드들은 나름대로 생존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커피 산업에 대한 기사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깐 물좀 마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브를 30분 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목이 아프더라고요.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하이라이트이기도 한데요. 성심당이라는 빵집 전부 다 아실 겁니다. 뭐, 이성당도 있고 성심당도 있고 한데, 성심당은 대전이죠, 대전. 예. 자, 근데 성심당이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를 이겼다. 뭘 이겼냐면, 영업이익 자체가 성심당이 파리바게뜨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성심당은 대전에만 있는 거고,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저도 좀 의아하긴 해요. 그래서 기사로 같이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성심당이 작년 2023년에 영업이익이 315억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기반을 둔 유명 빵집들이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한해 동안 역대급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빵집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빵집 프랜차이즈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거두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오랜 기간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면서 명소로 자리 잡은 지역 빵집들은 일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내기 어려운 고유의 맛, 전통, 정체성을 유지하며 일반인과 꾸준히 소통한 점이 성공 비결로 꼽히고 있다. 자, 보게 되면은 성심당이 2022년에 비해서 23년 영업이익이 두 배에 늘었습니다. 154억에서 315억으로. 이성당 군산 같은 경우는 28억에 34억, 옵스라는 빵집인데 부산에 27억에서 33억, 삼성 빵집은 9억에서 12억이 됐는데 성심당이 거의 두배 이상 성장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전의 유명 빵집인 성심당 매출은 지난해 1,2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1% 증가했다. 대형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이 넘은 건 역대로 성심당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15억 원으로 전년 두 배로 증가했고, 이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 크라상의 영업이익이 199억 원, 작년 뚜레쥬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이 214억 원이 났기 때문에 파리바게트랑 뚜레쥬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거의 뭐 파리바게트랑 뚜레쥬를 합쳐도 뭐야 420억 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성심당에 몇 개 정도의 매장이 제가 어제 검색해봤을 때 한 5개 정도 있었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파리바게트 전국에 몇 개 있지? 몇천 개 있잖아요. 그쵸? 이같이 강한 지역색이 오히려 성심당을 키우는 게 동력이 됐다는 게 제가 어깨 분석이다. 자, 이성당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성당하고 성심당은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조금 클라스가 좀 다릅니다. 클라스가. 예, 이성당은 사실 뭐 단팥빵이었나? 그런데 성심당이 조금 더 요즘에는 클라스가 좀 다르죠.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푸차보다 전통 있는 가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오늘 그 유튜브에 이제 올릴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도 이제 얼마 전에 매장을 굉장히 늘리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2, 3년 전에 그 노티드를 생각을 해보면 노티드도 굉장히 반짝했다가 지금 이제 급격하게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이제 꺼지고 있는 건데 노티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처럼 여러 가지 그 매장 확장 전략을 폈었죠. 그리고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도 이제 여러 가지로 가고 있는데 성심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가야지만 먹을 수 있죠. 성심당은 그 지역을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주고 있고 또 커뮤니티에서 성심당에 대한 여론 자체가 아 뭐 케이크를 샀는데 너무 혜자다 가성비가 너무 좋다 이제 이런 평가도 많이 얻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지역에만 가면 맛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그 속초 가면은 그 무슨 아이스크림집이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순두부 젤라또인가? 네, 그 아이스크림집도 거기에 가야지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브랜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지역색을 살려서 가느냐, 이제 성심당의 선택은 대전을 머무는 거였는데 그 결과 자체가 파리바게트의 1년 영업이익을 더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 결론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커머스 얘기를 하면서 살짝 빼먹었는데 틱톡샵이 들어온다라고 전망이 되어지고 있어요. 확정은 아닙니다. 틱톡샵이 상륙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 신호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알테쉬 맨날 나오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시인으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공습이 거세지는 가운데 또 다른 중국 이커머스 강자인 틱톡샵이 국내 진출을 위한 인력 채용에 나서면서 국내 유통업계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동남아 쪽은 그 인스타그램보다도 틱톡샵이 굉장히 그 막강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국내에도 이제 채용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알리뿐만 아니라 틱톡까지도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알리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통해 저가, 가품 등 기존의 안 좋은 이미지를 벗는데 애를 쓰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틱톡이 한국에서 4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서면서 지난해 말 국내에서 상표 출원이 됐다고 해요. 틱톡샵이 상표 출원이 됐는데 이에 대한 진짜 운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틱톡샵 같은 경우는 쇼폼 콘텐츠 중심의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탄생한 미디어 커머스죠. 알리나 테무시인과는 차별화된 판매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이제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틱톡샵으로 넘어가서 간편하게 구매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상표 출원이 됐고 대규모 채용이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 이 판매자들 이 상황에서 이제 틱톡샵까지 진입이 된다. 실제로 지금 국내 판매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또 입점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새로운 초저가 시장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커머스 업계가 굉장히 또 활발하게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한 기사들 한번 살펴봤고요. 한 10꼭지 정도 하니까 딱 좋네요. 시간도 맞고. 자, 오늘 4월 22일 월요일 함께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중간에 오신 분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에도 제가 정규 영상으로 또 좋은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런던 베이글 위주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성공하는 브랜드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영상도 준비해봤고요. 같이 한번 시청 부탁드리고요. 중간에 오신 우리 진격의 여전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소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써니님도 라이브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시트몽님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마님도 매주 출석 감사드리고 혜진님도 개근상 감사드립니다. 매직램프님도 매주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 지우님 굿모닝입니다 하셨습니다. 빵이요님도 좋은 아침 보내주고요. 레오리안님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 22일 출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이제 슬슬 뭐 더워지려고 했다가 지난주에 비도 오고 했었는데, 일교차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한주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